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신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깨우시고 또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단을 쌓고 혹은 각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단을 함께 쌓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조금 읽고 묵상하며 또 몇 마디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억하며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두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고 또 우리의 발걸음에 빛이 되어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소서. 온전한 자들, 흠과 점이 없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원근각세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사랑 가운데 부르셔서 또 함께 주님 모여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주님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더러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잘 모든 연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심신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40장 말씀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변박하는 자라는 말은 흠을 찾는 자, 영어 성경들에는 흠을 찾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말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 그렇게 영어 성경들은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미천하오니 보잘것없사오니 나는 미천하오니 보잘것없사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욥기 9장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자기는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그를 개천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말했고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소시의 어릴 때의 죄를 다 기억나게 하소서. 그 죄값을 받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그런 말씀도 했고 16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평안하더니 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한 욥에게 욥을 꺾으셨다.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도 했고 하나 더 보면 27장 2절에 보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하셨고 욥은 대답하기 하여 말하기를 나는 보잘것없사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6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내 심판 혹은 내 판단을 폐하려느냐? 내 판단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혹은 나를 정죄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섭리가 정당함을 위엄 있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롭고 선하십니다. 욥은 자기 의를 변호하려고 하나님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심히 부족하며 많은 단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정당합니다. 또 성도의 고난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의 성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다 합력해서 성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다. 고난도 그렇다. 고난은 우리의 지식과 인격의 성숙을 이룹니다. 10절 50단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화미라는 광채라는 말인데 영광과 화미 온 광채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본질적 차이를 더 느끼고 그에게 복종케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과 존귀로 자신을 꾸미시고 영광과 광채를 스스로 입으셨지만 욥은 그렇게 자신을 꾸밀 수 없고 영광과 광채를 입지도 못합니다.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광채는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11절 계속 보십시다.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혹은 바라보며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든 교만한 자를 보며 바라보며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노를 쏟으셔서 모든 교만한 자를 보시고 낱낱이 낮추시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다 무덤 속에 어둑캄캄한 곳에 묻히게 할 수 있으시지만 사람인 욥은 교만한 자를 보고 낮출 힘이 없고 악인을 제압하거나 징벌하여 정당하게 그를 무덤에 들어가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도덕 질서가 세워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고통과 탄식 속에 그런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저런 나라도 있고 저런 지도자가 있구나. 저 못됐다. 그러나 큰 전쟁이 일어날까 봐 서방세계는 보면서 저 틀렸다 말만 하고 경제 제재한다 그렇게 말하지 막상 전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참 슬픈 현실을 봅니다. 그렇죠? 남의 나라를 침공하면 되나요?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자기들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나토에 가입하든 안 하든 지가 무슨 거기에 간섭할 일입니까? 예? 그 나라의 일은 그 국민이 해야지 거기에 러시아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지 나라입니까? 지 마음대로 침공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지난번에 크림반도도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돈바스 북부의 동쪽에 있는 땅뿐 아니라 아예 키예프 수도까지 침공에 들어가고 있는 무슨 뭐 특수 병력들을 뭐 2,000명인지 뭐 얼마인지를 200명인지 2,000명인지를 다 죽였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 짓을 하면 안 되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천벌 받을 짓이죠. 성경의 예언은 악한 자들, 독재자들이 세계를 뒤흔드는 때가 온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 들어갈 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불법과 불의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욥 너는 나와 다르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내 앞에 순복하고 내가 너를 향해 섭리하는 일에 대해 잠잠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 뜻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잠잠히 바라보아야 할 뿐인 자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큰 짐승인 하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앞장에서도 그런 말씀들 짐승들을 좀 들어서 여덟 가지 짐승인가 그 들어서 말씀하셨었지요. 여기에 하마라고 번역된 원어는 영어 성경들은 그냥 원어의 발음대로 베헤모스라고 히브리 발음대로 음역을 해서 그냥 번역을 안 하고 베헤모스라고 그대로 히브리 말로 번역은 번역이 아니지 음역이지 그대로 히브리 발음대로 썼지만은 옛날 학자들은 배의 모습을 코끼리라 그렇게 해석했고 코끼리라고 보았고 근래의 학자들은 하마라고 우리말처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래의 히브리어 사전들은 BDB 사전이나 KB 사전은 그렇게 하마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의 묘사는 그 둘에 어느 정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도 좀 맞아 보이고 하마도 맞아 보입니다. 하마와 코끼리는 육지에서는 풀을 먹지만 물속에서도 잘 활동한다고 합니다. 활동하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16절 보십시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코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떼, 갈비떼는 철장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힘이 이 베헤모스라고 하는 이 짐승 코끼리든 하마든 그 짐승의 힘이 허리에 있다. 허리가 튼튼하니까 힘을 좀 쓰지. 그 배의 힘줄에 허리에 있고 그 배의 힘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는 그것에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마의 꼬리는 보통 56cm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56cm 그것도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코끼리는 한 1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코끼리의 꼬리가 더 맞아 보일지도 모르는데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넓적다리 힘줄이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가 놋관 같고 그 갈비떼는 철장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갈비떼라는 원어는 그냥 뼈라는 뜻입니다. 19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온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 으뜸이라 그러나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아마 송곳니 같은 그런 이를 가리킨 것 같은데 송곳니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자약은 자신만만하게 행하는 것 그 강물이 넘치는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약하니 자신만만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 베헤모스라고 하는 이 짐승이 그가 만드신 것들 중에 으뜸이며 그것에게 칼 같은 송곳니를 주셨고 칼 같은 송곳니 하마도 이가 그렇게 날카롭겠지만은 우리가 코끼리 같은 것은 더 그렇죠. 그 앞에 송곳니가 밖으로 탁 튀어나와 있으니까 칼 같은 송곳니 코끼리란 묘사에도 어울리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이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며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두르며 강물이 넘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신만만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마도 굉장히 큰 짐승이죠. 몸무게가 보통 1톤 이상이라고 하고 가장 큰 것은 2.6톤이나 되니 1톤이라는 무게 꽤 되죠. 1톤. 1000kg이니까 사람이 100kg 사람의 10배나 되는 무게입니다. 1톤 또 2.6톤 엄청 몸무게가 나가는 그런 짐승이고 코끼리는 그보다 더 나가죠. 코끼리는 보통 5톤 가장 큰 것은 6.6톤이나 된다고 하니까 코끼리의 그런 덩치라고 할지 코끼리의 그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코끼리나 하마는 풀이나 땅의 식물을 먹고 강이나 늪에서도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 베헤모스가 요단강에 있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요단강에는 하마는 서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마는 요단강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묘사가 코끼리에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옛날에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 혹은 하마를 가리키는 짐승이다. 베헤모스라는 이 짐승이. 그래서 영어 성경이 그냥 베헤모스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과 변론하거나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욥의 문제는 욥은 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게 산 흠이 없는 자이지만은 고난 중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변론하고 하나님께 좀 불평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비난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한 것이 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흠을 찾는 자야 흠을 찾는 자 혹은 비난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흠을 찾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우리는 주제넘게 하나님께 어떤 흠을 찾듯이 하나님은 완전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 원망을 감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주제넘게 하나님과 변론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께 무슨 흠을 잡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욥의 연약, 욥의 부족은 거기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욥처럼 알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를 의지하고 의탁하며 겸손히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자세죠.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유익케 하시는 우리의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욥도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보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내가 불평, 원망, 대적, 비난 그런 것 하면 안 되는구나. 좀 더 묵묵히 참고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잠잠하고 겸손히 복종하는 그 섭리에 수긍하는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셋째로 우리는 하마나 코끼리 같은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위엄 있는 창조자요 섭리자이신지 하마나 코끼리 같은 놀라운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알고 또는 거기에 비해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그런 짐승에 비해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찾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잘 참지만은 그러나 그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듯이 불평하듯이 하나님의 흠을 찾듯이 하나님을 비난하듯이 주님 몇 마디 말씀을 하였으나 그것을 지금 이제 깨닫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받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고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불평스럽게 원망스럽게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은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스럽게 마치 우리가 꽤 하나님보다 선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처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주님 욥기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섭리 앞에 묵묵히 순응하며 복종하며 범죄치 않는 입으로라도 죄짓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다 의탁하며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